시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 시들이 93편부터 100편까지 있는데요. 오늘 이 100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가지게 되지만은 감사하게 되면 불평은 사라진다, 물러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에 또 다른 감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감사의 내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나라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그 나라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가난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개인과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00편을 보면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100편에 보면은 아주 강조되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1절에도 보면 여호와 그랬고요, 2절에도 여호와, 3절에도 여호와, 5절에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거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누구에게요? 하나님 여호와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섯 개의 명령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 개는요 1절에서 2절 말씀에 있는데요, 즐거이 여호와를 부르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즐거운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부르라, 섬기라,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즐거운 형용사를 보면은 즐거운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운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라, 명령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알라, 들어가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 가운데서 키엘케고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 키엘케고르는요, 이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아주 작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가는데 그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다운 하늘에, 밤하늘에 빛나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누리는 작은 즐거움, 그것은 마치 마차에 켜고 다니는 그 작은 등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눈앞에 작은 등불이 있으면 저 하늘의 아름다운 별빛을 잘 보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작은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작은 그 어떤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못 느끼고 못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작은 기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관계도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것은 잘 기억을 해요. 그렇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죠.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찢어버리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면 좋겠습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첫째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크신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말을 보면은 야훼 후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하나님, 여호와죠.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여호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어느 수도원에 새로운 수도원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장 목사님이, 원장님이 그분에게 저녁에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처음 와서 이 수도생이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고 특히 제일 앞자리에 원장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원장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백지가 돼버렸어요. 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간 그 수도생이 청중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고 무슨 설교를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설교를 지켰는데 자기도 모른다 그러고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더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강단에 올라오더니 또 묻기를,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또 물었어요. 지난주에 다 모른다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다 그러고 다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압니다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아신다니 됐습니다 하고 그냥 또 내려간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설교를 시켰는데 그러고 내가 만드니까 3세판이라고 그 다음 주에 또 강단에 올렸어요. 세 번째 강단에 올라온 그분이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뭐라고 물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할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이나 그냥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또 그럴까 싶어가지고 이 청중들이 예배 전에 작전을 세웠어요. 한 절반은 안다 그러고 절반은 우리 모르자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절반은 모릅니다 그러고 절반은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한 이야기가, 그러면 아시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내려갔는데 수도 원장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명언이로구나 그러면서 그 수도원 현관문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라 그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이 말의 히브리어에 보면은 촌 마리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우리는 그의 목장의 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과 그의 목장의 양이라는, 물론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목장의 양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감사를 잘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감사를 잘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반대로 기독교 영향을 받지 못한 나라일수록 감사 표현에 인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시면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들이 그 가난한 나라에 많은 원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CRC 교단에서도 교단 차원에서 그 북한에다가 양식과 1년에 막 100만 불 이상씩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북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감사에 인색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핵무기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에 혈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의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장에 우리를 기르시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참 소유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추수감사주일 그러면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감사절을 Thanksgiving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친 거잖아요. 감사하다는 말과 그리고 기빙 준다는 이야기, 예, 이거 합쳐가지고 예, 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질문을 했겠습니까?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심정, 어떤 의미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실망하시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응당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아홉 사람은 감사의 자리로 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망감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한탄의 표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한탄하다 이 말은 후회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후회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람들, 정말로 타락하고 죄악된 길로 가는 그 사람들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다,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들이 불쌍하다 그런 표현으로 한탄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모르고 그저 단순히 병 고친 이것 때문에 그냥 기뻐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하게 보셨다, 한탄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병만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죠.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로 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물론 이 말의 직접적인 뜻은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와서 감사했을 때,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다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한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삼모사라는 말 기억하시죠? 조삼모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조련사가 원숭이들을 훈련시키면서 그 원숭이들에게 밤을 주는데, 식사를 밤을 주는데, 원숭이들에게 내가 아침에 세 개를 주고 저녁에 네 개 주겠다 그랬더니요, 원숭이들이 화를 내고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에 세 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일곱 개잖아요. 아침에 세 개를 주고 저녁에 네 개를 주나, 아침에 네 개를 주고 저녁에 세 개를 주나, 하루 양은 일곱 개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준다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네 개 주고 세 개 준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나 저렇게 주나 먹을 양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이것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이 있다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뀐들 그건 상관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리나 저리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형편 저런 형편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의 기대하시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와서 감사하기를 바라신 거죠. 열 사람이 다 와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리에 그들이 다 오기를 바라셨어요. 한 분밖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불편하게 살았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 번만이라도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이라도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이라도 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아름다운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이라도 선생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이라도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이라도 감동을 주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었으면, 내가 한 번만이라도 내 삶을 바꾸어 놓았던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읽고 보고 읽을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이라도 아름다운 석양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었다면은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박하고 간절한 소원입니까? 그러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녀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들 그 아홉은 예수님에게 오질 않았지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만 축복의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이런 풍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은 늑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나와요. 그러면 바울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감옥에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배고픈 그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기뻐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몸은 감옥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이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